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만큼씩 또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샤론의 꽃 예수 찬송했잖아요.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면 꼭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장로교 합동측 교회에 이제 그 어릴 때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도 어쨌든 저도 이제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송은 분위기가 되게 독특했어요. 제 어릴 때그 느낌에 다른 찬송들과는 달리 대단히 느낌이 독특한 그런 느낌의 찬송이어서 그 찬송을 내가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내가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서 그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게 흐뭇해요. 제 마음속에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어릴 때의 그 감정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조금만 더 공부하십시다. 진도를 저희가 뜨문뜨문 나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을 오늘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7장에서는 저희가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이 독신을 유지하는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요번에 8장에서는 이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 이것을 먹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상기가 되실 텐데, 표면적으로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해도 좋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인 문제로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지만 그 저변에 깔린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가 의심이 가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그냥 해도 좋겠는가, 뭔가 확신이 없는데 이걸 해도 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해도 좋은가 하는 그런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과, 또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지식으로 또는 자기가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어떤 자유, 이런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같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좋은가? 당시에 이제 이방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는 시장에서 그 파는 고기들, 우리 같으면은 뭐 정육점이죠. 이런 고기들은 일반적으로 그 우상들에게 먼저 이렇게 바쳐져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는 그런 형태였다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먼저 한 장을 넘기셔 10장에 가보시면 25절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고기 시장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거 뭔가를 부정하게 여기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정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거리낄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지식적으로 볼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1절, 7절, 10절, 11절 이런 것에서 이제 우상에 관한 그런 이제 어떤 사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니까 로마서 14장 14절에 자체적으로 부정한 것은 없는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먹는 사람 중에 이제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상을 의식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의 신으로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거리껴요. 이걸 약한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심이 약해서 이게 거리껴져요.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니까 실제 우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거리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식하면서 그걸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아까 이 지식이라는 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하고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좀 이렇게 같이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상을 의식하지 않고 먹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의식하고 우상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우상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거리낌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이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먹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 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그 이 고기가 내 앞에 있을 때 이걸 먹어요. 왜 먹냐? 우상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없거든. 우상은 신이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걸 거리낌 없이 먹는데 오히려 이렇게 거리낌 없이 먹어주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8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뭘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걸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잘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의미를 새겨보면 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더 낫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죄라는 말을 지금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실족했다면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약한 믿음을 가진, 약한 양심을 가진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실족했다면 그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에게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제 걸림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걸림돌을 놓은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을,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자유에 따라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아닌 범위 내에서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는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형제를 네가 멸망하게 했다. 네가 걸림돌을 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먹은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건 아닌데 그것이 어떤 그것을 본 다른 형제나 자매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나 자매 앞에 걸림돌을 놓은 셈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건 죄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다.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형제인데 그런 혼인데 너 왜 그런 귀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그 14장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14장에서도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제 먹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거냐? 먹는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거냐?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그 8절에서 이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근데 아까 분명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먹어줌으로써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나는 이 정도의 지식이 있고, 이 정도의 지식 안에서 나는 자유해. 이런 어떤 우월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로서 누구를 더 정죄하고 누가 더 높아지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표면적으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뭐 먹냐 안 먹냐라는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럼 뭐냐 할 때, 이것은 의심이 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도 좋으냐 하는 거였는데, 결론은 뭘까요? 의심이 가면 빨리 해라. 의심이 가면 하지 마라. 의심이 가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그렇죠? 의심이 가는데, 내 약한 양심에, 이거 해도 될까 말까 갈등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어떤 교리적인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교리적인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허락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또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서 결혼하라고요? 우리가 답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이것이 빨리 구워요? 빨리 구원시키고 싶은데 이게 참 영적인 문제라 사람 뜻대로 잘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의심이 가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모든 게다 율법에 걸렸어요. 주일 성수, 온전한 십일조, 뭐다 그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걸렸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쓰게 될 때 우리의 자유로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일 때 이것은 주일 성수를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안식일 성수는 말이 되는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날 일하거나 이러면은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죠? 주의 첫날, 일요일이에요.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일 한번 빠지면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 하나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제한한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형제나 자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빠져 있으면 다른 연약한 형제가 실족해요. 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빠져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보니까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음식물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자유를 나는 내 자유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했는데 그것이 연약한 지체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했다면 그건 걸림돌을 둔 것이고 죄라 그랬죠. 그런데 또한 그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기준을 상당히 낮춰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은 참으로 높고 고상합니다. 우리는 뭔가 규정된 것, 뭔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래서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오리를 가자하면 오리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동기가 사랑이 되어서 그 어떤 다른 지체에 실족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사실 이 단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뭐 말씀하신 것만 잘 지키면 됐지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 있는 그 사랑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8장 1,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왜 이렇게 말할까 하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지식이 있다는데 뭐가 나빠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느닷없이 지식이 우쭐되게 한다는 말을 꺼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다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지식은 다 있어. 그랬는데 그거 좋은 지식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식이 우쭐대게 한다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은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 9절, 2절만 띄워놓고 우리가 다른 어떤 현상이나 다른 어떤 사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는 요 구절만 딱 독립해서 띄워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잘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쨌든 그 지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지금 연속돼 있는 것이냐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식이 사람을 우쭐대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잘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알미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할 때 그 아는 게 있어요. 난 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마땅히 알아야 할 또 알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종류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가 더 높을까요? 난 이걸 알아. A가 높을까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암기 B가 더 높을까요? B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B가 더 높은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A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 안에서 나는 충분히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는 그것에 기반이 되는 어떤 지식이에요. 그 알미예요. 그런데 그 B에서 얘기하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에 관한 그 알음은 뭐냐? 말이 어렵죠. 저도 꼬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자유, 내 지식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유라 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를 아는 알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너 이걸 해 하지마 하는 식의 그런 어떤 것을 내가 다 잘 지켰으면은 그것으로서 나는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서 내가 그 틀 안에서 어쨌든 나만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만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보다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과연 하는 것이 우리 지체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일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아닌 어떤 나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소경처럼 걸려 넘어지는 어떤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작용할 수 있을까까지를 생각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내 결정,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자, 3절도 잘 보시면 아, 이거 느닷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3절에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신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 네, 독립된 구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가 참되게 성숙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지식이 있어서 자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먹어주는 것이 오히려 우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먹은 어떤 사람이 나는 지식이 있어 하면서 우쭐될 수 있었는데 지식이 그 사람을 우쭐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양심이 약한 지체가 걸려 넘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그걸 고려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바까지 안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그것은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의 1절에서 3절까지가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뭘 먹냐 먹지 않냐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그 좀 높은 수준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지금 뭐 요 상태에서 뭐 헌금 열심히 내고 찬송 열심히 불렀다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히 높다는 거 높은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높은 부르심. 그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만 하고 끝내십시다. 우리가 혹시 원하는 찬송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예? 525 525 예, 525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지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제가 이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더 지치고 피곤하게 5분을 더함으로써 이렇게 스텀블링 블락을 제가 놓은 것 같아서 지금 525장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가십시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사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가미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치 않네. 저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어도 높은 저 거두리 곧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니 주의 손 잡고 가미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치 않네. 저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예, 주님, 저희 중에 있는 함께하는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 참 모든 것을 다 알고 찬송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흥얼거리고 따라 불렀던 그런 찬송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다 장성하고 가정도 다 꾸리고 또 자기의 자녀를 낳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러한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고 어릴 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그 하나님을 인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함께 이루어갈 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내에서 참으로 쉼을 누리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율법적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다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심히 괴롭고 참 그 짐이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잘 일어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그냥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그 지체의 짐을 지고 또 연약한 지체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